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결정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인계받을 때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통상 문제 등으로 충돌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채 어제 폐막했습니다. 지난 1993년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공개적인 이견을 표출하면서 공동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종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분쟁과 불일치를 일으키며 조화로운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중국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연설에서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는 실패했다며 이란은 원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심리전의 일환이며 이란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자신들의 아프간, 예멘, 시리아 정책의 실패를 이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중동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탈퇴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이달부터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금융거래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5자리의 내각 교체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각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셋 또는 넷 혹은 5자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체 대상이 2자릿수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면서 탄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최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해 그를 좋아하고 존중하지만 국경 문제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켈리 비서실장에 대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며 그가 하는 일 중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언젠가는 켈리 비서실장이 옮기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타이완이 차이니즈 타이베이 대신 타이완이라는 명칭으로는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최근 차이니즈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지난 5월 회의에서 타이완의 명칭 변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또 타이완이 참가 국호 변경을 계속 추진한다면 IOC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오는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올림픽 참가 국호 변경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내년 4월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과 평화협정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밝혔습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어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일을 평화협정 체결 시한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서는 내년 4월 20일 대선이 실시됩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또 아프간 정부는 평화를 원한다며 탈레반도 평화적 수단과 정치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가장 어려운 결정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해상보험회사 등 민간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최근 미북 미산가족,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오전에 북서쪽부터 흐려져 낮에는 북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같이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인계받을 때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그때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도 미사일 기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 같은 보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미국이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좋았다며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을 위해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세계 다른 문제들을 우려하면서 많은 경우 자국을 가장 뒤에 놓았다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거듭 일축한 것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북 정책 결정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했던 추측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즉흥적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북한 문제가 취임 이후 가장 어려웠다는 발언은 관련 결정이 즉흥적이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졌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네. 자,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정상회담 결정을 그 즉흥적이라고 비판했던 뭐 근거라고 그럴까요? 나름의 이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뚜렷한 근거가 제시된 건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전격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비판 논자들은 정상회담이 불량 정권인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신뢰할 수 없고 실무자들의 논의를 생략한 채 정상 간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탑다운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예.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일축한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꾸준히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의 방향에 대해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 결정이 옳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합의 정신에 위배되지만 합의 위반은 아닙니다.
예.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과 관련해 아직 미국과 아무런 합의도 한 게 없습니다.
네.
핵미사일 활동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 폐기 등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미북 간 협상의 핵심 의제입니다.
예.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와 새로운 관계 수립과 적대 관계 청산을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죠?
예,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는 발언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탑다운식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낸 것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됐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석방됐고요. 6.25 전장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됐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2년 2.29 합의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그리고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의 대가로 24만 톤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조치에 대해 대가를 제공한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양보만 했을 뿐 얻은 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한국군과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유일합니다.
네.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큰 양보라는 지적도 있지만 회담 개최는 상호 필요에 의한 측면이 강한 만큼 이것을 양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국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요. 북한 비핵화 그 이행에는 아직 그렇다 할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스그러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미북 양측 사이에 신뢰가 없는 마당에 과거 30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단기간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해상보험회사 등 민간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관행 등을 지적하면서 업계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상보험회사들이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등 불법 해상 활동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날 런던에서 해상보험회사와 상품 거래업자, 그외 관련 업계 대표자들과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민간 부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주로 논의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불법 환적으로 인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이 유엔의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보험회사와 상품 거래업자, 기타 다른 사업자들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이나 그 외 불법적인 북한의 해상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를 즉시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당국자들이 지적했듯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 혹은 선박을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회피를 위해 계속해서 불법 운송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유엔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 연루된 선박들에 대한 보험과 기타 서비스 제공을 막기 위해 민간 해상업계와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부와 영국 외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국제연구기관과 해상보험업계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더불어 민관 분야 협력과 해상보험업계의 실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과 정부기관, 유엔이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연계된 운송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과 기관들의 보험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밀접하게 공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이 남북협력과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나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율을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안보협의회의 개최 5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두 나라 군사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의안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를 기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간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양국 간 불화를 일으키려는 제3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계속 철통 같을 것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이번 SCM은 미한동맹의 공동비전과 미한방위협력지침을 이용해 군사협력을 넘어선 상호 신뢰의 미한동맹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CM은 한국군의 독립적 운용 역량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군이 방위 역량을 확장하고 현 전정협정 아래 미한 연합군의 작전 통제권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SCM은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증대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SCM은 미국과 한국의 대체할 수 없는 우정과 동맹을 대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의회에 대북 협상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주문이 미 하원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7명의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최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협상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달라. 연방 하원의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소속 엘리엇 앵겔 의원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앵겔 의원은 미북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와 하원 외교위원회 간 실질적인 소통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주요 국가 안보 현안이자 미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만큼 행정부는 소관위원회 위원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앵겔 의원은 특히 대북협상팀의 핵심 인사인 폼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통한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보고 내용에는 미북협상 진행 상황과 인도주의적 우선사안에 대한 진전 등은 물론 민감한 기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긴급한 인도주의와 인권 문제도 동시에 다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주의적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VOA 취재 결과 최근 1개월여 동안 앵겔 의원을 포함해 적어도 7명의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롤린 말로니 의원은 이달 1일, 톰 스워치 의원과 그레이스 맹 의원은 지난달 18일, 또 하원 외교위 아퇴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과 제럴드 코널리 의원, 티나 티투스 의원은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각각 발송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1차례나 성사됐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전쟁 이후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며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시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과 버지니아, 로스앤젤레스 등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북핵 협상 가운데서도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it's a very positive step forward. Human rights is still important. Human rights is still an issue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 needs to know that.
킹 전 특사는 1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결국 채택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번 결의안을 표결 없이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괄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베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4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이지만 올해는 중요한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significance this year is that the internet is that the world community is expressing its concern about the gravity of the human rights.
미북 협상이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의사가 표출됐다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같은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은 지난해와 다른 미북 간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됐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인권 개선을 위한 미미한 조치들이 담겼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기본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solution mentions small steps that have been taken, like allowing entry to the disability special rapporteur of the UN, but that basically the North Korea's situation has not improved.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도 주목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한국 정부가 자칫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튜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하면서도 인권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lthough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tinues, probably summit diplomacy with North Korea will continue. Human rights
스칼루트 총장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으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이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내용이 담긴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킹 전 특사는 올해 미국이 전례 없이 결의안 이반 단계에서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That's quite unusual because that's certainly not been the past practice.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as active on human rights.
과거엔 그런 일이 없었으며 상당히 드문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미북 간 진행 중인 협상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0개월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이는 그 이전 10개월 동안의 태도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환영하면서도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보다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여 년 전 북한을 탈출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 북한인권협의회 박지원 간사는 14년째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이렇게 압박을 해도 사실은 이건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압박이잖아요. 행동이 없잖아요.
네.
목소리와 그리고 보고서, 종이짝에 의한 보고서가 아니고 행동, 그리고 행동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만.
박 간사는 특히 중국에서 자행되는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막지 못하면 고문과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체제 유지 문제에서 낡은 방식을 다 버리면서라도 국제사회에 들어오겠는지를 이제 뭐 본인이 선택하는 면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라기보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남북 통일의 마중물 또는 먼전 통일로 불립니다. 이들의 한국 정착 경험 사례를 나누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함경북도 샛별군 출신의 물리치료사 노은경 씨의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샛별군에서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께서 북군 포로셨기에 저희 가족에게는 삶의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건 탈북을 하였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견디고 이겨내며 1년 만에 할아버지 고향인 강주 광역시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홍빛 드레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긴 평범한 청년 노은경 씨가 목숨을 건 탈북 이야기를 꺼내자 많은 청중이 그녀의 얘기에 집중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10시간 이상을 공부하였고 주말에는 교회 언니 오빠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가해를 받으며 피나는 노력 끝에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15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새로운 조국 한국에 정착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물리치료사가 된 노은경 씨. 너 씨가 지금과 같은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힘들 때마다 주위에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도와줬던 여러 한국인들, 그리고 딸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학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회복지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 조금만 쉬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저희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무모한 오신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는 국군포로인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삼형제 가족이 모두 한국에 왔지만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어머니는 명절 때면 부엌 한쪽에서 북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울고 계셨다는 겁니다. 노 씨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찢겨졌어요.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희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엄마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
두렵고 절박한 도전의 나날들을 거쳐 어엿한 전문인이 된 노은경 씨.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며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노 씨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탈북민들의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남북하나재단은 5년 전부터 탈북민들의 경험 사례를 통해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 고경빈 이사장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꿋꿋하게 정착해가는 북한 이탈주민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하나원생들에게 정착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북한 이탈주민을 이해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32,147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금과 임대아파트, 취업장려금, 교육지원비 등 여러 혜택을 받지만 북한과 판이하게 다른 문화와 체제로 인해 초기 정착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민반 생활의 특징을 최근 책으로 펴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김석현 교수입니다.
인민반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성원으로 살아남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규칙을 적극적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키거나 그런 선택의 폭은 있는데 규칙을 안 지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규칙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가령 쓰레기 분리수거는 북한의 인민반장처럼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한국에선 당연히 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지만 탈북민들은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무시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인민반장이 쫓아나와서 감시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거를 잘못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 되거나 환경의식이 떨어진 사람이 되거나 아주 뒤떨어진 사람이 되거나 아주 몹쓸 사람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가 잘할 텐데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고 갑자기.
물론 하나원 등에서 미리 교육을 받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론을 통해 다 습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날 심사위원을 맡은 북한 출신의 현인의 남북하나재단 이사는 다행히 탈북민들의 정착 역사가 길어지면서 갈수록 안착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착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살아보느라 하면 나날이 해가 계속되면 될수록 정착을 도달한다는 걸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희망의 빛이 그대에게 하는 말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정착 경험 사례 발표 행사엔 예선을 통과한 9명의 탈북민이 나와서 한국에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 좌절, 희망, 열정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가톨릭계에서 운영하는 생태 마을에서 일한 지 4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한 주창덕 씨는 정착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면서 조급해하지 말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부드럽다는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정착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착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신을 준비해갈 때 이 땅에 얼마든지 우리가 펼칠 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만 70살인 조정숙 할머니는 12년 전 한국에 입국한 뒤 성실하게 일해 북한의 가족 8명을 한국으로 모두 데려온 경험을 나눠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들이 한 집, 어휘 한 집, 사사 도우미 일을 했고 모텔 청소, 방문 식당 설거지, 한자 감정 일을 하는 소리 딱 찍는 대로 일해 번 돈을 가지고 저희 가족 8식으로 몽땅 한국에 데려온 데 성공했습니다.
가족이 자신에게 영웅 칭호를 주었다며 기뻐하는 조 씨는 은퇴한 뒤 여러 악기를 배워서 예술단원으로 봉사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 이마도를 살게 해주고 우리 가족 모두를 한 품에 안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통일부의 천혜성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은 통일을 위한 기록이자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통일의 길에 먼저 온 사람들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 경험은 개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분단사이고 통일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 차관은 모든 탈북민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한국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한 채 폐막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홍콩에서 벌어진 우산혁명 지도부에 대한 재판이 4년여 만에 시작됐고요. 중간선거가 지난 6일 있었는데요.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결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이 막을 내렸습니다.
예, 파푸아 뉴기니에서 17일과 18일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이 APEC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한 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폭만 드러낸 채 폐막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모두 21개 나라 정상이 참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APEC 정상회의 회담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담 일정까지 소화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국제 행사 일정과 겹쳤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역내 민감한 현안이 많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역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주고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폐막식에서 먼저 연설대에 나섰는데요. 시 주석의 연설 영어 통역과 함께 먼저 들어보시죠.
规则,
Rules must be formulated jointl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네, 시주석은 시장의 규칙은 힘이나 권위를 가진 어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라는 오랜 관행에 의존하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만 더해진다면서 미국의 무역전쟁을 비판했습니다. 시주석은 또 역사는 무역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돼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이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하면서요. 여기에 참가하면 막대한 부채를 거머쥘 수 있다라고 영내 국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Do not accept foreign debt that could compromise your sovereignty. Protect your interests. Preserve your independence.
네, 펜스 부통령은 외국의 부채를 받아들여 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항상 자국의 우선이라면서 미국처럼 국가의 이익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은 또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물리고 있지만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세계 두 강국의 갈등 속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993년 APEC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 이래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 주요 언론들은 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중국의 반발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18일 늦게 이 특정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견이 있었던 특정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은 공동성명 초안에는요. 세계무역기구 WTO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포함해서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중국 측이 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는 이 표현을 빼기를 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APEC 주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는요, 이 공동성명 도출 실패에 대해서 두 거인 때문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원인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APEC 사상 최초로 공동성명이 무산됨에 따라서 APEC 측은 폐막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의장 성명을 대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볼까요? 2014년이죠. 홍콩의 그 이른바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주도했던 홍콩 우산혁명의 그 주역 9명에 대한 재판이 19일 시작됐습니다.
네.
시위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열린 재판인데요. 이들은 공공치안 방해와 소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기소된 겁니까?
예, 베니타이 법대 교수, 찬킨만 전 사회학자, 추이 우밍 은퇴 목사 이렇게 3명을 비롯해서요. 변호사와 국회의원 또 학생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14년 홍콩 전역에서 일어난 우산혁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특히 베니타이 교수를 포함해서 3명은 학생들이 합세하기 전인 2013년 그 점령운동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촉발한 혐의도 받는데요.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령운동이 홍콩 우산혁명의 어떤 도화선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점령운동은요, 교수와 목사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홍콩 관공서 지구를 점령하자는 민주화 운동이었는데요.
예.
2014년 9월 경찰 당국이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에 나서자 학생들까지 합류해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했습니다.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최루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산을 사용하면서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네. 자, 이날 법원 밖에 지지자들이 아주 많이 몰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은요, 법원 밖에서 우산혁명은 평화 시위였다면서 우리는 진정한 보편적인 선거권을 원했다라면서 지도부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홍콩 검찰 측은 대규모 시위 때문에 주요 도로가 막히고 평범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지도부 3인은 특히 공공장소와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시위 방식을 주도하고 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네, 앞으로 한 20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변호사들은 이번 재판 결과가 앞서 무혐의 처분돼 기소되지 않았던 다른 수백 명의 시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요, 지난주 미 의회에 이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의 정치에 개입하는 현상이 늘고 있으며 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차단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홍콩의 행정장관이 누굽니까?
예, 캐리 람 행정장관으로요. 지난해 당선된 홍콩 최초의 여성 행정장관입니다.
네.
림 행정장관은 우산혁명 당시에 총리직에 해당하는 정무사장을 지내면서요.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켜서 중국 지도부의 눈에 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홍콩 당국은 홍콩의 민주화를 주창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등 홍콩의 독립을 주창하는 정당과 개인의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 플로리다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릭 스콧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콧 후보는 18일 고맙게도 빌 넬슨 민주당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가 만 표 정도인데요. 플로리다 선거당국은 20일 이 같은 선거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네. 중간선거가 지난 6일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2주가 다 됐는데 이제 승자가 확정됐습니다. 정말 표 집계 과정에서부터 소송전까지 벌어지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선거 당일 개표 결과 스콧 후보가 1만 5천 표 차로 넬슨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낙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기계 재검표에 이어서 수작업 재검표까지 가게 됐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상호 비방전과 맞소송 또 서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2차 재검표 결과 스콧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 플로리다 주지사인 스콧 후보가 현역 의원을 꺾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넬슨 후보는 3선 의원인데요. 2001년부터 18년 동안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4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넬슨 후보는 이번 선거 패배를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이 플로리다 선거에 큰 관심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반응은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요. 스콧 후보에게 축하하는 글을 역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리고요.
네.
스콧 후보가 용기 있고 성공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콧 후보와 넬슨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자 민주당이 선거를 도적질하려 한다면서 선거 당일 밤 결과대로 가야 한다라고 네. 주장하기도 했었죠. 네.
플로리다는 주지사 선거도 접전이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역시 공화당 론 드산티스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주지사 선거의 경우 상원의원 선거보다 후보 간 격차가 더 컸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긴 했는데요. 플로리다 최초의 흑인 주지사를 꿈꿨던 앤드루 길람 후보는 앞서 패배를 시인했다가 또 이를 번복했는데요. 17일 다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한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선거구도 있죠. 캘리포니아 39선거구. 연방 하원 선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영김 공화당 후보가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영김 후보는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면서 이제 서로 단합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영경 후보가 선거 다음 날까지만 해도요. 2%포인트 차로 앞서서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우편 투표에서 역전당했습니다. 영경 후보는 당선이 되면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의원이 탄생하는 거여서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네. 자, 이제 플로리다 상황이 정리됐는데요. 이러면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승자가 다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아닌데요. 미시시피주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반 투표한 후보가 없어서 이 주법에 따라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 건데요.
네.
이 현역 의원인 신디 하이드 스미스 공화당 후보하고 마이크 에스피 민주당 후보가 11월 27일 또 한 차례 맞붙게 됩니다.
그렇게 됐군요. 자, 지금 공화당 민주당 상원에서 지금 몇 석씩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7석입니다. 아, 이번에 공화당 승리가 확정된 플로리다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데요.
아, 예.
공화당이 현 상원의원보다 의석수를 1석 늘린 겁니다. 만약에 미시시피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면 공화당 의석수가 2석 늘어나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먼저 평안남도는 오전에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모든 지역이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11도, 남포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2도, 신의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9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에는 2도, 한계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끼겠고 신계 지역에는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1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 11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었다가 오후에는 흐리고 눈 또는 비 내리는 곳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10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1도, 장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2도, 청진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7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맑다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구름 많은 날씨에 오후에는 한때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상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결정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인계받을 때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통상 문제 등으로 충돌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채 어제 폐막했습니다. 지난 1993년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공개적인 이견을 표출하면서 공동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분쟁과 불일치를 일으키며 조화로운 분위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중국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연설에서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는 실패했다며 이란은 원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심리전의 일환이며 이란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자신들의 아프간, 예멘, 시리아 정책의 실패를 이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미국의 중동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탈퇴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이달부터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금융거래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5자리의 내각 교체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내각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셋 또는 넷 혹은 5자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체 대상이 두 자릿수로 마무리될 수 있다며 탄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최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해 그를 좋아하고 존중하지만 국경 문제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켈리 비서실장에 대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며 그가 하는 일 중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언젠가는 켈리 비서실장이 옮기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4월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과 평화협정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밝혔습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어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일을 평화협정 체결 시한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내년 4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또 아프간 정부는 평화를 원한다며 탈레반도 평화적 수단과 정치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타이완이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신 타이완이라는 명칭으로는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최근 차이니스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지난 5월 회의에서 타이완의 명칭 변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또 타이완이 참가국 후 변경을 추진한다면 IOC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오는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올림픽 참가국 후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7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1,00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